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들에게 공습을 가하고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어제 러시아가 ISIL이 아닌 다른 목표물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전략이며 근본적인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카스피해에 배치된 전함 4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내전 개입 사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 최근 시리아 공습에 나선 러시아 전투기들이 터키 영공을 침범한 문제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운영하던 병원이 미군의 오폭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국경 없는 의사회 리엔 조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표명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리우 회장에게 미 국방부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그러나 미군 폭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한 결혼식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으로 의심되는 공습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예멘 관리들과 현지 주민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어젯밤 시아파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다마르주 산반 지역의 한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랍연합군은 평소 이 지역에 공습을 집중해왔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홍해변의 한 결혼식장에 폭격을 가해 130여 명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6개월간의 이 같은 공습 과정에서 1,1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또다시 유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스라엘인 대학생 한 명이 오늘 동예루살렘의 한 전철역에서 10대 아랍계 청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를 둘러싼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번 주에만 이스라엘인 4명과 팔레스타인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안 등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항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경찰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의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금지하고 자국민들에게 극도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오늘 미군과의 연례 상륙 훈련인 피블렉스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올해 피블렉스에는 필리핀군 700여 명과 미군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훈련은 남중국해와 마주하고 있는 루손섬과 카비테주 해안가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측 해병대원들은 외딴섬에 상륙해 있는 적을 가정해 이를 제압하고 즉시 철수하는 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또 함정에서 육지를 향해 기관총 실탄 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위대 주요 지휘관들이 훈련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의 영예는 벨라루스 언론인 출신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 예비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머는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써온 알렉시 예비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저널리즘의 형식을 초월해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한 것은 진정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알렉시 예비치는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의 실상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린 마지막 증인들과 소련 아프간 전쟁의 폭력적 실상을 다룬 아이언 소년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매료되다 등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I agree with the intel community that we asses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hey have the weapons, or they have.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22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열릴 예정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최종 대상자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내일 북한은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다고 미군 고위 지휘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코튼이 미 북부 사령관 겸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 사령관은 7일 미국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 연설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I agree with the intel community that we assess that they have the ability, they have the weapons, they have the ability to miniaturize those weapons, and they have the ability to put them on.
코튼이 사령관은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서 로켓에 실어 미국 본토까지 보낼 수 있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방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튼이 사령관은 그러나 미군이 핵미사일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re ready for him, and we're ready 24 hours a day. Should he be dumb enough to shoot something?
코튼이 사령관은 김정은이 미국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짓을 해도 우리는 24시간 대응할 준비가 됐다며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튼이 사령관은 아울러 미군이 현재 미사일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는데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튼이 사령관은 미사일을 한층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신형 센서와 레이더를 확보하고 미사일 방어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 고위 지휘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까지 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었습니다. 미군 합참의장 지명자인 조셉 덤포드 해병대 사령관은 7월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도 지난 7월 2015 군사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불법 국가이며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최대 22개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7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15개에서 22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이 2009년과 2013년 두 차례 핵실험 때 사용하고 남은 플루토늄이 작년 말 기준으로 30에서 34kg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2000년대 이후 우라늄 농축을 위해 원심분리기 만 대 분량의 재료를 중국에서 중국을 통해 사들였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상원에 또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15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6일 미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으로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소위원장인 코디 가드너 의원이 발의했으며 같은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올해 2월 하원에 7월 상원에 발의된 2015 북한 제재 이행 법안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략을 세우고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을 제재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또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승인한 대북 추가 제재 행정명령과 미국을 목표로 한 사이버 공격에 연관된 개인이나 조직을 제재하는 행정명령을 조항에 포함해서 법제화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장관이 행정부의 현행 대북 정책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 전면적 검토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대안에는 구체적인 법률적, 행정적 조치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나설 것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지시하에 국무장관이 유관 부처장들과 협의해서 유엔 회원국들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을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강제 송환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노예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외교 전략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을 국무장관이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국무부가 미국 시민들의 북한 여행을 제한하는 경고를 더 자주 발령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대북 제재와 관련해 법안은 핵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확산, 사치품 조달, 검열, 인권 유린, 자금 세탁, 상품과 통화 위조, 사이버 테러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돈 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은행들은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됩니다. 법안은 북한의 돈 세탁과 불법 활동을 돕는 개인 또는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화물을 철저히 검색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외국의 항구와 공항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선박과 비행기를 철저히 검색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가드너 의원은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더욱 강력하고 집중된 정책이 필요한데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제재들이 북한의 행동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고 마침내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통일된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주자인 루비오 의원은 미국은 현대판 강제 노동 수용소를 종식하기 위해서 김정은 독재 정권에 계속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오늘 남북 당국 간 후속 회담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최종 대상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 당국 간 회담과 관련해 남북 간 8.25 합의 이후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추진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8.15 합의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필요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 어떤 진전된 사항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와 대규모 상봉 문제 등은 북측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생사 확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 확인 6만 명 전수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조사가 끝난다면은 효율적으로 이산 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남, 서신 교환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 장관은 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는 현재로선 없다며 이산 가족 상봉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이날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할 최종 대상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최종 대상자는 90명, 북측은 97명입니다. 상봉 대상자 가운데 최고령자는 한국 측은 98살 구상현 이석주 할아버지고 북측은 리용종 할아버지 등 3명이 88살입니다. 구상현 할아버지는 인민군으로 끌려갔다 포로로 한국에 내려와 남았고 이석주 할아버지도 인민군으로 끌려갔다가 탈출해서 홀로 한국에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지난 5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의 생사 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 이산가족 250명의 북측 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결과 전체 70%인 176명만 생사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56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북측 이산가족 200명 가운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사가 확인된 경우는 전체 70%인 141명으로 이 가운데 20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북측이 지난 상봉 때와 달리 이번 최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생사 확인을 요청한 이산가족들의 정확한 사망 날짜를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국의 이산가족들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정확한 사망 날짜를 요청해 남북 적십자 회담 당시 북측에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의 이산가족들은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서 금강산 면회소에서 헤어진 가족을 만납니다. 먼저 20일부터 22일에는 북측 대상자 97명이 남측 가족을 만나며 24일부터 26일에는 한국 측 대상자 90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지난 2000년 이후 20번째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오는 10일로 창건 70주년을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 VOA는 두 차례 특집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 노동당의 현실과 과제를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 창건 78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해야 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당 창건 70주년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모든 부문에서 당의 영도와 전체 인민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의 힘을 실어주는 선군 정치를 강조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이 노동당 중심의 통치체제로 전환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 정치가 뒤로 밀려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대학원 대학교 김동엽 교수의 말입니다.
김정은 시기에 들어서는 실질적인 어떤 선군 정치가 아니라 명목상으로 선군 정치를 계승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노동당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하면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에 대한 당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최용해 당비서가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기용된 데 이어 지난해 5월에는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오래 활동한 황병서가 그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황병서는 2013년 3월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한 뒤 한 달 만인 4월에는 상장에서 대장으로 그리고 차수로 고속 승진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올랐고 올해 4월에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이 당 출신의 황병서를 그만큼 신임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은 현재 김정은을 포함해서 모두 3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병서가 정치국 상무위원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북한 군부는 계속 힘을 잃고 있습니다. 북한의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은 올해 반당 반혁명죄로 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정은 집권 이후 3년 반 동안 인민무력부장이 6번이나 교체되는 등 물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취약한 권력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군부를 약화시키면서 당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동당이 계속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노동당은 식량난과 에너지난, 물자난 등 여전히 심각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유엔사나 세계식량계획 WFP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전체 인구의 66%에 해당되는 1,600만 명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오공단 박사는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변화를 하자 하고서 말을 떠들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소위 일반 시민들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silent revolution이랄까 일종의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노동당이 주도하는 김정은 정권은 또 심화되고 있는 국제적 고립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북한은 옛단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국제사회로부터 금융거래 제한과 무기 수출입 금지 등 다각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과도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 장성택 처형 그리고 지난해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껄끄러운 북중 관계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당분간 어떤 현재와 같이 미묘한 긴장, 그런 점에서 중국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북쪽은 중국의 요구에 대해서 자주선을 내세우면서 일정의 거부감을 표현하는 이런 긴장과 어떤 경색이 이어지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핵, 경제, 병진 노선도 문제입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말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13년 초 핵실험 성공을 바탕으로 병진 노선이라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핵무기 개발과 함께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는 북한의 병진 노선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핵 개발을 하려면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2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러면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말입니다.
That can't be done. And I venture to say that not only do leaders in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꿈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중국 지도부 역시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노동당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중국과 베트남, 쿠바의 공산당이 개혁과 개방,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21세기에도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남은 예를 들면서 사회주의적 집단 생산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도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춰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이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는 쿠바와 마찬가지로 전면적인 개혁개방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특집, 내일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순서를 보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시 불이행의 책임을 물어 숙청한 것으로 전해졌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장성계급을 달고 다시 공식 석상에 등장했습니다. 김제일 위원장이 이처럼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은 권력 장악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 라선시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 국장은 김 제1위원장의 대규모 건설 사업의 책임자로 중용됐던 인물로 마식령 스키장과 아동병원, 평양 애유원 등 건설 사업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중장 계급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나 평양 순안국제공항 신청사의 공사 책임을 맡은 지난해 11월 공항을 주체성과 민족성이 살아나게 건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질돼 가족들과 함께 양강도 지역 농장원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 국장이 이번에 공식 석상에 다시 등장한 것은 11개월 만으로 그의 정확한 직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선중앙TV가 보도한 현지지도 영상에선 소장 계급장을 달고 김 제1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입니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 많은 간부들이 그 혁명화 과정을 겪으면서 밑바닥에 내려갔다 다시 복귀한 것처럼 마운춘도 과거 있었던 뭐 잘못에 대해서 그동안 뭐 스스로 이제 반성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신임을 얻어 과거 자리로 완전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정도 과거 위치로 복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중앙TV의 이번 김 제1위원장 현지 지도 보도에선 인민무력부의 강표영 부부장이 중장에서 상장으로 다시 진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부부장은 지난해 7월 김일성 주석 20주기를 맞아 열린 인민무력부 발표회에서 육군 상장으로 소개됐다가 지난 4월 김 제1위원장의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때는 한 계급 낮은 중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또 이에 앞서 조선중앙TV가 7일 방영한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채택 모임 영상에서는 행사에 참석한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나타났습니다. 윤 부부장은 특히 지난 3년여간 무려 7차례나 계급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극심한 부침을 보였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모 박사는 인민무력부는 김 제1위원장이 벌여놓은 대규모 건설사업에 인력 동원 등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김 제1위원장이 사업 진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시로 해당 책임자를 인사조치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의 권력 엘리트들에 대한 이런 잦은 인사에 대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통치술을 넘어 일종의 권력 도취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집권 4년 차를 맞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 두 선대 지도자들보다 즉흥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의 권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갈아치우는 핵심적인 이유는 부하들이 직책이나 그 전문성 때문에 독자적인 권위를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겁니다.
박 박사는 이런 인사 행태는 김 제1위원장의 개인적 성향과 독재체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서 빈도는 조금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단체 노동 등 최근 북한 내부 실상을 촬영한 동영상이 8일 워싱턴에서 공개됩니다. 영상에는 10대 초반의 아동들이 단체로 철길에서 자갈을 깔고 탄광에서 일하는 모습, 꽃제비 소년이 숨져가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 고아 입양과 관련해 북한이 미국의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인들을 입양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거 죽어가는 애.
Oh my God.
이게 제일 가슴 아팠어. 얘네들이 죽어도 안 헤어지려고 꽃제비들이 이렇게.
Oh my God.
저희 여자애가 이제 혼자 있는 꽃제비. 이거는 이거 한 달 전에 찍은 거야.
워싱턴을 찾은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가 지인에게 최근에 촬영한 북한 내 동영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불과 한 달여 전까지 촬영한 동영상엔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듣던 어린이 강제 노동과 최근의 활발한 장마당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자갈을 기차 철로에 옮겨 망치로 깨고 있는 수많은 어린 학생들, 탄광에서 석탄을 나르는가 하면 골목 메뚜기 시장에서 미나리를 팔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겨울 땔감을 구하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끌고 가는 아이들, 또 불과 두 달 전 쓰레기장에서 먹을 것을 찾는 꽃제비 아이들의 모습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배려로 거리의 고아들이 사라졌다는 일부 보도를 비웃기라도 하듯 꽃제비 3남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서급해하는 모습, 길가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죽어가는 꽃제비 소년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모두 중국과 가까운 국경 도시가 아니라 북한 내륙에서 촬영한 겁니다. 북한 내 고아 구출 사역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7일 VOA에 영상 속에 북한의 최근 비현화상과 아픈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변화상을 이번에 그리고 그 장마당이 얼마나 활성화가 됐는지, 또 북한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얼마나 그 공산주의지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꽃제비나 고아들은 열악한 상황에 내몰려 있고, 학생들도 지금 뭐 국가가 시키는 일에 동원되고, 아동 그리고 아동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될 나이에 산에 가서 나무를 캔다든지 아우지 탄광에서 석탄을 고르는 작업을 한다든지 정상적인 국가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점.
김 목사는 특히 북한 내 동역자들을 통해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집중적으로 담았다며 어린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강제 노동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돌을 깨고 도로를 건설하고 이러는데도 뭐 10살 이상 된 아이들은 다 동원시켜가지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원하면 아이들도 뭐 북한의 돌격대라고 있어요. 이러듯이 아이들 돌격대 같이 일을 하게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게 됐죠. 그래서 우리도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김 목사는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국제사회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보호 노력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워싱턴에서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고아 문제예요. 북한에 여전히 아직도 꽃제비 고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근데 그동안에 제가 꽃제비들 많이 구해왔는데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전 세계 인권을 이야기하는 미국에서 발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갈렙선교회 동영상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린이와 고아 사랑을 부쩍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최근 선전과는 매우 다른 겁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평양 애육원을 찾으시고 국제아동절을 맞는 원아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특히 지난 6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원산 육아원과 애육원 완공식 참석 소식을 전하며 어린이들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지극하다고 거듭 강조했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아동권리협약 가입국으로 어린이를 왕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선전하고 있고, 지난해 11월엔 유엔의 권고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아동기금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들은 많은 북한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식량난에 따른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지난 7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증 급성 영양실조로 치료받은 북한 어린이 수가 2013년에 비해 38%나 증가했다고 밝혀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북한인권협회는 지난 2일 북한의 강제노동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어린 학생들이 육체노동에 조직적으로 강제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제임스 버트 연구원은 2일 VOA에 방학은 물론 정규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모내기와 철로 보수, 땔감 죽기 등 육체 노동에 조직적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tudents, they routinely took part in manual work during their time at school, during school hours.
여름엔 협동 농장에서 길게는 6주까지 노동을 하고 금전적 보상은커녕 체벌을 당하거나 허약한 체질 때문에 심지어 사망하는 어린이들도 있다는 겁니다. 김성은 목사는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서도 가장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꽃제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도 그렇지만 고아 입양법이나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세부 사항이 없고 큰 틀에서 두리뭉실하게 우리도 인권 국가고 우리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근데 후속 조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세분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줬으면 감사하겠죠.
미국은 지난 2012년 미 의회가 만장일치로 북한 어린이 복지 법안을 채택한 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3년 1월에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미 국무장관이 담당자를 정해 북한 어린이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고아들의 미국 가정 입양 가능성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러 법적, 재정적, 환경적 걸림돌 때문에 진전이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미 국무부 관련은 이와 관련해 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어 북한 고아들을 미국으로 입양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때마다 보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수전 제이컵스 아동문제특별보좌관이 7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와 베트남,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제이컵스 보좌관이 한국에서 관리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국제입양에 관한 협력과 납치에 관한 헤이그 협약 이행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 논의가 북한 고아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외국 정부와의 외교 논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언급하며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리아군이 러시아의 군사 지원을 받아서 반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하고 개인들의 상업활동을 더 많이 허용할 것을 촉구했고요. 중국에서는 시 주석 집권 이후 처음으로 현직 성장이 비리로 낙마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리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개입으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습에 나섰는데요. 그동안 수세에 놓였던 시리아 정부군이 러시아의 이런 지원에 힘입어서 반군에 대한 공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리아 북서부 라타키아의 하마주 사이에 놓인 그하브 평야에서 어제부터 이틀째 격렬한 전투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반군이 점령한 지역인가요?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에 여러 반군 조직들이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중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반군도 있고 또 알카에다와 연결된 급진주의 세력들도 있는데요. 러시아는 시리아 군사 개입 후 이 지역에도 집중적인 공습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반정부 활동가들은 러시아의 며칠째 계속된 공습에 이어서 시리아 정부군이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시리아 정부도 반군에 대한 반격을 선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리아군 참모총장이 시리아 국영 TV에 출연했어요. 러시아의 공격으로 테러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면서 시리아군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과 테러 세력에 대한 광범위한 공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리아군이 공격을 시작한 곳은요, ISIL 점령지와는 거리가 먼 시리아 부속 쪽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도 공습의 목표는 ISIL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 등에 따르면 실제 공격이 가해진 곳은 90% 이상 다른 반군 점령지였는데요. 이 시리아 정부와 러시아가 ISIL을 대표적인 공격 목표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다른 테러 세력도 공격한다는 이런 이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다른 반군의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시리아군이 이미 반군 점령지 가운데 일부를 탈환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시리아 국영TV가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군들은 자신들의 반격으로 정부군이 탈환한 지역은 미미하다고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군들은 시리아 정부군이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해서 공격했지만 대전차 미사일로 강력히 반격했다면서 탱크와 장갑차 여러 대를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다고 주장했는데요. 반군들은 이 대전차 미사일로 시리아 정부군의 탱크 등을 공격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면서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공습뿐만 아니라 지상군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시사를 했었는데 실제로 중화기들, 그 지상군 병력들을 시리아로 보내는 등 군사 개입이 확대되는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더글러스 루트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인데요. 앞서서는 러시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500명의 해군 소속 이 병력을 시리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이후에 대대급 규모인 이 1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파병했다는 거고요. 루트 대사는 또 러시아가 시리아로 보낸 중화기에는 최신형 탱크와 대포,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요격 무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어제도 러시아의 이런 군사 개입 확대가 비생산적인 것이며 시리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공습 문제를 조율할 것이다라는 발표도 있었는데 논의에서 성과는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공습에 이어서 순항미사일까지 동원한 마당에 미국은 러시아와 협력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이 루트 대사도 미국과 러시아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한 미군의 러시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어제 러시아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ISIL이 아니라 다른 목표물을 공격하는 잘못된 전략을 갖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러시아와 결코 협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와 대화하더라도 단순히 미군 조종사들이 시리아에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논의만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이 러시아 전투기, 또 미군 전투기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논의만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양국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지금 실제로 이 미군 전투기가 시리아에서 러시아 전투기의 접근으로 항로를 변경한 일이 있었다고요?
네, 미국 국방부가 어제 밝혔는데요. 위험할 정도로 접근했던 것은 아니고 그러기 전에 미군 전투기가 항로를 변경해서 피했다는 겁니다. 미군 소속 F-16 전투기 두 대가 터키 인시를리 공군기지에서 이륙해서요. 시리아 동부 라카에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비행 중이었 였는데 러시아 전투기 한 대가 비행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안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로를 변경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리아에서 비행 중인 미군 무인기도요. 세 차례나 러시아 전투기와 마주쳤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군 관계자는 한 번 정도면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 차례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미군 무인기 주변에서 비행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러다가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나토 국방장관들도 오늘 이 시리아 사태를 논의한다고요?
네,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오늘 나토 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요,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최근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에 러시아의 이 시리아의 공습에 동원된 전투기들이 이 나토 동맹국인 터키 영공을 침범해서 터키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슈톨텐베르크 총장은요, 이와 관련해서 나토가 터키를 포함한 모든 동맹국들을 어떠한 위협에서도 방어할 능력이 있다면서 필요하면 터키 남부에 증강된 병력을 추가로 파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그 상무장관이 쿠바를 방문했군요.
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이 이틀간 쿠바를 방문하고요.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 등 고위 이 쿠바 관리자들과 만났는데요. 미국이 지난해 12월 쿠바와 국교 정상화를 선언한 후에 지난달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 아바나에서 열린 미국 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두 나라 관계 정상화 이후 첫 번째 미국의 장관급 인사가 쿠바를 방문한 것이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또 미국 상무장관 이 쿠바를 방문한 건 쿠바가 공산화된 이후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 방문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을까요?
방문에 앞서 이 프리츠커 장관은 이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조치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프리츠커 장관은 어제 아바나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쿠바 정부가 개인 상업활동을 더 많이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이 쿠바인들의 상업활동이 더 많이 허용되고 자유로운 여행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쿠바인들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또 외국계 회사에도 직접 고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쿠바는 그동안 미국의 금수 조치 해제 좀 조속하게 해달라 요구를 계속해 왔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급이 있었습니까?
프리츠커 장관은요, 이 쿠바에서도 미국 의회가 조속히 쿠바에 대한 금수 해제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행정부는 이렇게 이제 금수 조치가 해제되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의회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일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프리츠커 장관은 하지만 금수 조치 해제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쿠바와의 관계 정상화 성과를 언급하면서 미국 의회에 금수 해제를 위한 조치를 촉구했었고요. 또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도 진정한 두 나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제 봉쇄 정책이 신속히 끝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의회의 움직임은 조금 더디지만 미국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조치들은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업의 쿠바 진출이나 양국의 상업 거래 또 미국인들의 쿠바 방문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는데요. 프리츠커 장관은 이번에 쿠바 방문 중에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쿠바에서의 관련 규제 완화도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쿠바도 그동안 그 농민들의 개인 상업 활동을 허용하는 등 변화가 조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인 개혁 조치들을 취해 왔는데요. 쿠바 농민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부의 통제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죠. 또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세금 혜택 등을 주고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통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통신망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다거나 또 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할 때 다 정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프리츠커 장관도 앞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가 부패 척결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많은 전현직 관리들이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았는데요. 처음으로 현직 성장이 비리 때문에 낙마하게 생겼다고요?
네, 수술인 푸젠성 성장 겸 당위원회 부석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요 어제 수 성장이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중국의 고위 관리들이 부패 혐의로 낙마할 때는 이렇게 조사 사실이 공개가 되고 관직과 당적을 박탈당한 후 재판을 거쳐서 처벌받는 수순이었습니다.
네,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받고 있나요?
엄중한 기율 위반 혐의다 이렇게 밝혔지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비리 혐의로 이미 무기징역이 확정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순인 성장이 헤이룽장성 다칭 시에 다칭 석유학원을 졸업을 했는데 저우 전 상무위원이 이끌던 중국 석유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제 저우 전 상무위원의 인맥인 석유방 인사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이수 성장이 한때 시진핑 체제 이후에 중국 지도부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소위 말해서 잘나가던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963년생인데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승승장구하면서 차세대 중국을 이끌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되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수 성장이 20년 넘게 석유계통으로 일하다가 지난 2006년과 2007년 랴오닝성 당 상무위원 조직부장으로 전직을 하면서 공직에 진출을 했는데 이때 당시 랴오닝성 석유였던 리커창 총리를 보좌했다고 하고요. 또 이후 다시 석유업계로 복귀해서 중국 석유화공 대표를 맡았고 2011년부터 푸젠성으로 자리를 옮겨서 당 상무위원 부성장을 거쳐서 4년째 성장으로 재직해왔는데 이번에 낙마하게 됐습니다.
네. 현직 성장으로서 낙마하는 거는 이 수성장이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부패 혐의로 낙마한 관리들이 여러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도 부패 척결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7월에는 저우분선 허베이성 당서기가 현직 당서기로는 처음으로 낙마를 했고요. 또 구춘리 지린성 부성장도 얼마 전 낙마를 했습니다. 한편 중국 언론들에 따르면 왕치산 중앙기율이 서기가 최근에 푸젠성을 시찰하고 수순인 성장에게 기율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조사에 아마 예고편이었나 봅니다. 이후 왕서기의 시찰에 수성장이 동행하지 않는 것이 목격이 됐고 왕서기가 푸젠성을 떠난 후에 곧바로 수성장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뉴의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북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약간 끼겠지만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0도, 남포는 최저 12도에서 최고 20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20도, 강계는 최저 6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가 오후 들어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습니다. 태주 최저 13도, 최고 21도, 개성은 최저 12도, 최고 2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지방은 대체로 구름 약간 낀 날씨가 예상되지만 심포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12도, 최고 20도, 장진 최저 4도, 최고 9도, 원산은 최저 14도에서 최고 20도, 해산은 최저 6도에서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13도에서 최고 16도, 선봉도 최저 9도, 최고 16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종일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이틀간의 방한을 마치고 오늘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 자리에서는 북핵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앞서 어제 한국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중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이는 베이징 회담에서 논의할 핵심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양 측은 또 이번 접촉에서 지난달 말 진행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 등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은 이밖에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 타결로 제기되는 양국 간 통상 마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오늘 미군과의 연례 상륙 훈련인 피블렉스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올해 피블렉스에는 필리핀군 700여 명과 미군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 훈련은 남중국해와 마주하고 있는 루손섬과 카비테주 해안에서 진행됐습니다. 양측 해병대원들은 외딴 섬에 상륙해 있는 적을 가상해 이를 제압하고 즉시 철수하는 기동훈련을 펼쳤습니다. 또 함정에서 육지를 향해 기관총 실탄 사격도 실시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위대 주요 지휘관들이 훈련을 직접 참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러시아가 시리아 반군들에게 공습을 가하고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옌스 슈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 참석에 앞서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도 러시아가 ISIL이 아닌 다른 목표물들을 계속 타격하고 있다면서 이는 잘못된 전략이며 근본적인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시리아 내 ISIL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카스피해에 배치된 전함대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한 결혼식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아랍연합군으로 의심되는 공습을 받아 15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예멘 관리들과 현지 주민들이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어젯밤 시아파 후티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다마르주 산반 지역의 한 주택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아랍연합군은 평소 이 지역의 공습을 집중해왔습니다. 공습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 측은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해 아직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연합군은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홍해변의 한 결혼식장에 폭격을 가해 130여 명을 숨지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 6개월간의 이 같은 공습 과정에서 1,100명의 민간인들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 사이에 또다시 유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스라엘인 대학생 한 명이 오늘 동예루살렘의 한 전철역에서 10대 아랍계 청소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동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를 둘러싼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이번 주에만 이스라엘인 4명과 팔레스타인인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요르단강 서안 등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의 항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면서 이스라엘 경찰과의 충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부 관리들과 의원들의 예루살렘 성지 방문을 금지하고 자국민들에게 극도의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올해 노벨 문학상의 영예는 벨라루스 언론인 출신 여성 작가 스베틀라나 알렉시 예비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오늘 우리 시대의 고통과 용기를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품을 써온 알렉시 예비치를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저널리즘의 형식을 초월해 새로운 문학 장르를 개척한 것은 진정한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알렉시 예비치는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의 실상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그린 마지막 증인들과 소련 아프간 전쟁의 폭력적인 실상을 다룬 아연 소년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죽음의 매료되다 등을 잇따라 출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